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어제부터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국영 타스 통신이 정부 보도 자료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거래소를 통한 구매를 포함해 상업용 휘발유와 경유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부는 성명을 통해 일시적인 수출 제한이 시장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 소비자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또 허가되지 않은 회색지대로의 연료 수출을 막을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과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 사이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이홍4 다목적 드론 1기, 젠텐 전투기 10대, 홍6 전략폭격기 2대를 포함한 총 24대의 항공기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나들거나 타이완 북쪽, 남서쪽, 그리고 남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19일에도 항공기 55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들어 역내 대규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암초를 훼손한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어제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내에 있는 이로커이 암초의 환경적 손상 정도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군 당국은 이번 주 초 발표를 통해 8월에서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이로커이 암초에 정박하면서 암초의 산호초들을 캐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나르도 구에바라 필리핀 송무차관은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 중재 재판소에 이 같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에바라 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소송 검토는 해당 암초 파괴 혐의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서필리핀 해 내에서의 총체적 상황에 의해서도 촉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과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허구라며 암초 파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어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없는 중동의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전면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가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수십 년의 군사 통치를 종식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날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호방위협정 체결과 중요 무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사우디의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전투 장갑 차량 등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장비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동맹을 와해할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틀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부터 지난 5월로 중단했던 국가 차원의 무료 코로나 간이 검사기 배포를 시작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조처입니다. 미국 정부는 3년여에 걸친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지난 1월로 정점을 찍고 안정기로 돌아설 수 있었던 데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감염 여부 확인할 수 있게 했던 간이 검사기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의 입원이 크게 늘었고요. 그 증가세가 빨라진 만큼 간이 코로나 검사기를 무료로 배포했던 전용 인터넷 사이트 다시 열어서 가정마다 검사기를 4개씩 우편물로 보내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간이 검사기 2억 개입니다.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등에 있는 12개 제조업체들에서 만들고요. 국가 예산 약 6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전국 가정에 코로나 간이 검사기를 무상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7억 5,500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번에 장기 요양시설이나 저소득 노인 있는 가정 그리고 보험이 없는 사람이나 외딴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편리를 위해서 따로 무상 코로나 간이 검사기를 제공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oday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네, 다음 주 미국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첫 청문회가 열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피하지 못하는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에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는 더 흐리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양더 그리고 원산 장전 함흥 지역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5에서 1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자, 토요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평양의 최고기온이 아침 최저기온이 17도입니다. 낮에는 18도에서 27도 사이인데요. 청진이 22도, 원산 24도, 함흥과 중강이 낮 최고 25도, 평양, 개성, 신의주 2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실까요? 동해상은 너울성 파도가 계속됩니다.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날인데요.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인도가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캐나다 국적 시크교인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인도와 캐나다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탈퇴 계획을 중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 소식부터 볼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일정을 마무리 짓고 워싱턴으로 이동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과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에 백악관에 왔었고 그리고 9달 만에 다시 백악관을 찾은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우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why we began the process of formalizing our long-term commitment to Ukraine's security.
네, 미국이 주요 7개국 G7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민들은 파트너, 동맹국들과 더불어서 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하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압도적인 목표라는 걸 분명히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하고 강력한 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가족, 가정,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왔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Now I look forward, Mr. President, to our discussion for the benefit of our nations.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이익을 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기에 관해서는 특별히 방공에 중점을 두고 모든 걸 논의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갖는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네, 특히 지금 미국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속되는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성과 침략에 맞서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앞서 유엔 총회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도 갔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의회를 먼저 방문해서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등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의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거부했습니다.
예. 왜 거부를 한 걸까요?
네, 메카시 의장은 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 그럴 시간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원도 미국 대통령도 아니라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지금까지 지출한 돈에 대한 책임과 또 승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미국민이 알기 원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의 기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들이네요.
네, 메카시 의장은 지금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문제 삼아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업무 정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결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에게 당 안에서 반대가 크지 않으면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40억 달러 추가 지원안을 승인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 걸음 물러선 겁니까?
네, 하지만 맥콜 위원장은 소모전으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승리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또 이날 공화당 강경파 하원 의원 23명, 상원 의원 6명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는 등 의회 안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의 그 실질적인 성과는 얻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서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AIM-9M 미사일,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용 탄약, 어벤져 방공 시스템과 155mm 포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마치고 캐나다로 갔다고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캐나다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공항까지 나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영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 또 캐나다 의회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캐나다 관련 소식 하나 더 보실까요? 인도하고 캐나다 사이의 갈등이 지금 점점 격화하고 있는 거죠?
네, 인도 정부가 21일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조처가 캐나다 주재 자국 공관의 안보 환경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보 환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인도 정부는 어떤 안보 환경인지 어떤 안보 위협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비자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캐나다와 갈등의 기폭제가 된 시크교 지도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희생자가 인도 출신이고 캐나다 국적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스 콜롬비아주에 살고 있던 하디프 싱 니자르 씨였는데요.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에 칼리스탄이라는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던 시크교 지도자로 인도 정부는 그를 테러리스트, 분리주의자로 지목해왔고요.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인도 정부에 기소됐던 인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 6월에 출석하던 시크교 사원 밖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네.
자, 이 일 때문에 인도하고 캐나다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니자르 씨 사망 사건 배후에 인도 정보 요원이 있었다고 지목했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의회에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시민이 외국의 개입으로 사망한 사건은 주권 침해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는 캐나다 정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고요. 캐나다 정부가 인도 정보 요원을 추방한 데 맞서서 인도도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인도 정부가 캐나다에 있는 인도 사람들한테 주의를 당부했다고요?
네, 인도 외무부가 20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여행할 때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도인들에 대한 반감 또 정치적으로 묵인된 증오 범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자, 캐나다 정부가 이 인도 정부를 그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네, 캐나다 정부는 아직까지 트리도 총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캐나다 관리는 AP통신에 인도 정부가 나자리 씨 사례에 개입했다는 혹은 주요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해서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 활동에 근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보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공유 동맹인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의 한 회원국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인도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항마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캐나다는 지리적 또 역사적으로 미국의 최우방국인데요. 이런 인도와 캐나다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도 정부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매체는 과거의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때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던 것과는 달리 조용한 외교 행보를 보이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결국 이탈리아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서 빠지는 모양입니까?
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0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 탈퇴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 해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합류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네, 주세페 콘테 총리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3월에 중국과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네, 이 양해각서는 효력을 5년으로 하고요. 효력 만료 시한 3개월 전에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실제 탈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주요 7개국 G7 가운데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합니다.
예.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하겠다, 빠지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네, 타야니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일대일로 사업의 일부가 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 가능한 프랑스 또 독일은 일대일로에 합류하지 않고도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업을 했는데도 별 이득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일대일로 합류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크게 증진하지 못했다는 외무부 자료를 지적해왔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의원들이 대부분 일대일로 탈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원래 일대일로 사업 합류에 부정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멜로니 총리는 집권 전에도 항상 일대일로 합류가 큰 실수가 될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네, 또 지난 총선 직전에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총리가 된 뒤 이 문제에 대해서 막상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처 장관 또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재고려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도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합류를 좋게 보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이탈리아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외에 유럽연합 지도부도 이탈리아가 중국과의 합의를 파기하길 원했습니다.
자, 멜로니 총리가 지난 7월에 미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계획 수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멜로니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합동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성명에 두 나라가 중국 관련 현안에서 양자간 협의를 강화할 거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일대일로에서 탈퇴하는 이탈리아에게 어떤 특별한 조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타야니 장관의 폭스뉴스 회견에서 바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친구라면서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길 원하고 중국은 여전히 이탈리아의 상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2023 회계연도가 끝나기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회가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임시지출안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팀 출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먼저 의회부터 가보죠.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난항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이달 30일에 만료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예산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결국 이 본 예산안이 아니라 한 달간 유효한 임시지출안 통과로 방향을 잡고 이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임시지출안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임시 지출하는 그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회가 그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임시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정부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이른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임시 방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의회 상황이 임시 지출안 통과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의 모임인 그 프리덤 코커스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너무 과다하다면서 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 뭐 어떻게든 정부의 그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크게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1조 4,700억 달러 수준의 임시 지출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시됐었던 그 1조 7천억 달러 수준에서 대폭 삭감된 것인데요. 이는 지난 2022년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더 보수적인 그 국경 정책을 여기에 담았고요. 또 국가 부채 감소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임시 지출안에 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케빈 맥카시 의장이 직면한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하원의 현재 구성이 맥카시 의장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총 435석 가운데 공석 1석을 제외하면요. 공화당은 222석 그리고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그 10석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강경파 의원이 소수라고는 하더라도 이들이 이탈하게 되면은 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죠. 따라서 맥카시 의장의 입장에서는 단 한 표의 이탈표라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조정된 그 임시 지출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지출안은요, 이제 상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의 구성은 이 하원과는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그 지출 삭감 또 강경한 국경 정책 등이 담긴 이 임시 지출안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원에서 비록 이 임시 지출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네. 자,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슈머 대표는 맥카시 의장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법안을 제안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셧다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한 관리는 AP통신의 임명으로요. 백악관이 22일 연방정부 기관들의 셧다운에 대비하라고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자, 지금 우려가 제기되는 것처럼 실제로 셧다운 사태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운영이 부분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연방 법 집행 기관이나 군대, 또 연방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나 아니면 항공 교통 통제 기관과 뭐 교통 안전 관리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네. 자, 가장 최근에 그 셧다운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었는데요. 셧다운이 한 달이 넘는 34일 동안에나 지속됐습니다. 역대 셧다운 중 가장 긴 기간이었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5년에서 1996년에는 셧다운이 21일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이 정부를 셧다운 시킬 것을 촉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이 만든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요. 공화당은 부정한 조 바이든이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대해서 자금을 철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과 다른 애국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철회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 총 4차례 기소가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셧다운이 되면요.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 앞서서요, 이 법무부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끊기지 않고 계속된다면서 셧다운과 관계없이 법무부의 활동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해서 백악관이 나선다는 소식이죠.
네, 백악관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22일 백악관 내 총기 관련 전담팀인 총기폭력예방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이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라는 게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관련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이걸 누가 이끌게 됩니까?
네, 스테파니 펠드먼 바이든 대통령 정책 부문이 이 기구의 국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부국장은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민간단체 간부인 그레그 잭슨 씨와 롭 윌콕스 씨가 맡게 됩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요, 이 기구를 감독하게 됩니다.
네. 자, 총기 폭력 예방국 출범을 알린 바이든 대통령 얘기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을 만날 때마다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좀 하라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이 지난해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한 이유라면서 이는 필요한 일을 위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새로 출범하는 기구가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다른 정부 기관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공동체, 나라를 찢어놓는 이 총기폭력 전염병과의 전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총기폭력 예방국의 책임자가 된 펠트먼 국장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펠드먼 국장은 예방국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총기 규제법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과 함께 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 이를 더 깊게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지난해 통과된 총기 규제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네, 18세에서 21세 사이에 그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가 이 법의 핵심입니다. 해당 연령 구매자의 그 범죄 기록과 정신 건강 상태를 검토해서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 요건을 한층 강화한 겁니다.
네.
다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이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등은 해당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그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총기 규제 운동을 하는 이 비영리 단체인 브래디의 크리스 브라운 대표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브라운 대표는 연방 재난 관리청이 허리케인이나 지진 등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증하는 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총기폭력으로 인한 피해, 이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그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요, 올해 총기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22일 현재 약 31,4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4명을 넘어서는 그런 대규모 총격 사건도 500건이 넘었고요. 이로 인한 사상자는 2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20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건 떨어진 20만 1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이후에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예. 자, 그동안 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추이는 어땠습니까?
노동부가 공개한 보고서 그래프를 좀 보면요, 이 계절에 따라서 조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해 1월 말부터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타오다가 4월부터 6월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고요. 그리고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시 오른 뒤에 대체로 내림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용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 보고서를 꼭 보거든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 노동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면은 미국의 노동시장과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실업 청구 건수가 줄어든 지역이 어디일까요?
네, 인디애나주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2700건 넘게 빠졌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170여 건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870여 건이 감소한 겁니다. 반면에 뉴욕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이 1460여 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조지아주가 1360여 건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1016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 개 주에서 증가한 총 건수는 3840여 건으로 감소 건수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요.
네, 로이터통신은 이 전미자동차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일시 해고하게 되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주에서 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파업으로 부품과 자재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조업체들이 일부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포드 자동차 회사는 지난 1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600여 명을 일시적으로 해고했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캔자스 자동차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2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또 스텔란티스도 오하이오주에서 70명 가까운 직원을 일시적으로 해고하고 인디애나주에서는 300명의 직원을 추가로 해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사이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의장이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날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면서도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노동시장과 경제에 덜 충격을 주면서 2025년까지 금융상황에 대한 이 추가 압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금리를 올려도 그다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대외 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위해 헌법이나 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약 체결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세 번째 순서로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The START Treaty is an important first step forward. It is just one step on a longer journey. As I said,
지난 2010년 4월 8일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전략무기 제한협정 New START가 전략핵무기 감축이라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해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2절은 대통령에게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은 조약을 맺고 외국 대사나 공사를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법에 따르면 조약은 행정부 구성원이 협상하고 서명한 협정으로 상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임기 초기 상원 권고를 받으라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와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상원 권고 얻기를 거부했습니다. 현대 조약 제정 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협상에 책임을 지며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조약 협상 권한이 배타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US had initially opposed the inclusion of language that would have made the so-called pandemic treaty proposed in March by about two dozen world leaders legally binding. The treaty is expected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 협정 가운데 대부분은 조약이 아니며 행정 협정입니다. 행정 협정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연방헌법은 특별히 이 행정협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법리에 따라 행정협정을 유효한 국제협정이며 역사적 관행 문제로 간주합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행정협정을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협정 사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이 체결한 국제협정 가운데 90% 이상이 행정협정 형식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200개 이상의 조약과 여타 국제협정을 체결합니다. 연방헌법에는 조약을 파기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승인하고 비준된 조약을 파기하는 방법 문제가 의회와 행정부 사이 토론과 소송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78년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조약을 파기하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관한 첫 청문회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지난 12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미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피하지 못하는 미국의 탄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권력 견제 장치 탄핵.
탄핵은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돼 있어서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처벌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권력 견제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누게 됩니다. 소추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소송을 위해 혐의를 추적하는 일종의 사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심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에 나눠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 소추 결의안을 발의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데요.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 소추장을 만들어서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깁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탄핵.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국 이래 탄핵이 거론된 대통령은 여럿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해리 트루먼, 그리고 1981년 이후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44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뺀 나머지 대통령은 모두 다 적어도 한 차례 또는 그 이상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상정됐었는데요. 하지만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사일생으로 상원에서 부결된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3명입니다.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들은 모두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입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하원 본회의 표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탄핵 시험대 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탄핵 가능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는 단계라고 하겠는데요. 지난 12일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하원 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oday,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Joe Biden.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일가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의 부정 행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47대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 헌터 씨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과 사업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관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첫 청문회는 오는 28일로 잡혀 있는데요. 제임스 코모 하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헌터 씨와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씨의 개인 사업 관련 은행 기록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반응.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의 탄핵 움직임에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He did anything wrong. Even House Republicans have said the evidence does not exist.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의 탄핵 지시 다음 날인 13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대선 자금 모금 행사 자리에서 공화당이 왜 탄핵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탄핵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고 싶어서 나를 탄핵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이달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지출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편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조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대한 미국민의 생각은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의 하나로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유권자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48%가 찬성, 42%가 탄핵 조사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당별 조사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36%가 찬성, 반대가 56%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63%가 탄핵 조사에 찬성했고 반대는 31%에 그쳐서 정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에서 메카시 의장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9월 초에 42%에서 49%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호감도는 25%에서 18%로 떨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유엔을 이끌어온 안토니오 구테우스 총장은 1949년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과학자를 꿈꿨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 최고 명문 공과대학인 리스본 대학 고등기술연구소에서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대학 시절에 빈민가에서 봉사활동한 걸 계기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74년에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들었습니다. 1992년 사회당 당수가 된 그는 1995년 총선에서 사회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포르투갈의 114대 총리가 됐습니다. 구테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적자는 줄이면서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해서 1999년 재선에도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임기는 썩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1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사회당이 참패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포르투갈 정치권에서 물러난 뒤 그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조직의 의장으로 활동했는데요. 2005년에 유엔 총회는 그를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인 고등 판무관에 임명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하고 2015년 12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테스 총장은 한국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후임으로 2016년 제9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는데요. 그리고 5년 임기가 끝난 지난 2021년 재선에 성공해서 현재 유엔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 상황을 극복한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ve noticed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lately. What's going on?
There's so much on my plate. A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I can't solve the problem for you. Sitting there doing nothing won't do any good. You've got to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I get that. But sometimes it just feels like there's too much to handle. I'm not even sure where to start.
Focus on one task at a time. Don't worry about the bigger picture for now. Take it step by step. Nobody was there to help me.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Yeah, right.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스스로 극복해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부츠끈을 당겨서 자신을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니까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해낸다.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나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I've noticed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lately.
최근에 당신 일이 많아 보여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인가요?
There's so much on my plate, a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당신 스스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I can't solve the problem for you.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Sitting there doing nothing won't do any good.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It won't do any good.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말고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Focus on one task at a time. Don't worry about the bigger picture for now.
지금은
The bigger picture.
전체적인 상황은 걱정하지 마세요.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 전체적인 상황, 비유적으로 사용됐습니다.
Take it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씩 하세요. 단계적으로 하세요.
Nobody helped me get where I'm today.
내가 이 위치에 오도록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내 스스로 극복해냈습니다.
Yeah, right.
아, 알았어요. 여기서 yeah, right. 이 말은 상대방의 말에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꼬는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noticed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lately. What's going on?
There's so much on my plate, a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I can't solve the problem for you. Sitting there doing nothing won't do any good. You've got to pull yourself up by your own bootstraps.
I get that, but sometimes it just feels like there's too much to handle. I'm not even sure where to start.
Focus on one task at a time. Don't worry about the bigger picture for now. Take it step by step. Nobody was there to help me.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Yeah, righ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당신 스스로 극복해야죠.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부츠끈을 당겨서 자신을 들어올린다는 말,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한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